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은혜를 받는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큰 은혜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 이렇게 제목이 좀 깁니다. 그래서 그냥 짧게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음을 확인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그 큰 은혜를 누리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을 살펴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앞부분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 본문은,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욱 큰,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은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냥 미래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으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 삶의 그 어떤 나타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의미가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죠.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은혜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도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계속 누리는가, 또 계속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장로인들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뭐냐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해요. 인내해라, 기도해라,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거 얘기할 때 받아들여라 그래요. 받아들여라. 근데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맞는 걸까? 정말 성경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희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싸움은 하나님이 하셔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지만 동시에 싸움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싸우러 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섭리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정말 믿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리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계속 승리가 필요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한 번만 도전하고 말아요? 우리를 시험하고 말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못 살게 굴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한 번만 하면은 큰 시험, 뭐 우리 뭐 사법고시, 의사고시 뭐 하는 것처럼, 대학교 입학하는 것처럼 한 번 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아니면은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옵니까? 네, 여러분들은 한 번에 다 마치셨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살아야 하는데 그 믿고 사는 것의 구체적인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보통 성경에서 은혜로 받았다는 것은 무엇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요. 선물이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인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그 삶이 곧 어떠한 삶이에요? 겸손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겸손할 때에 세상적인 아 네네 괜찮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솔직히 여기서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떤 지위도 올라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와 부러워하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우리에게 다가오고 와 좋다 멋있다 막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수고했죠. 노력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만약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그렇지 내 것이야 라고 자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자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싫어하시는 것으로 끝날까요? 좀 무섭게 얘기하면 다 뺏어가세요. 이번 주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일까? 많이 있죠. 이번 주에 우리 생명의 삶 새벽 기도로 이렇게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시작한 히스기야의 출발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산당들을 없애요. 그 누구도 없애지 못했던 그 산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러한 히스기야의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표현해요. 이 연합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사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병은 고쳐지지 않는다. 이제 죽을 준비하라는 너무나 분명한 선고가 딱 떨어져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네 알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준비하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갑자기 서럽고 또 두려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딱 이야기하고 그 성문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뭐 몇 시간 한 것도 아니에요. 40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몇 년을 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잠깐 짧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더 주십니다. 그때에 병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막 신은 강대국으로 세워지면서 막 세워지고 아수르하고 대적하려는 바벨론에서 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지금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 바벨론이 자기가 아팠다고 자기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병문안하고 막 그럽니다. 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히스기야가 처음 그 14년의 그 삶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막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와 대적하려는 이 바벨론이 이 유다와 동맹을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야, 이렇게 나를 인정하는구나, 우리나라를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히스기야가 뭘 합니까? 자기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내 부가 이 정도다. 그런데 왕궁에 있는 것만 보여줘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런 성전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보물들, 성전에 쓰러진 그 쓰여지는 금으로 만든 것들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내가 왕이니까 이 모든 건 다 내 거다라고 막 자랑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 잘한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랑한 모든 보물들 빼앗길 거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지만 아수르로부터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막 전쟁을 하고 다 이기고 참했지만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그 왕이 자기 나라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구원해 주시지만 너가 교만한 것, 너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막 부러워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불어났을 때 거기에 우쭐하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하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 잘 듣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 말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짧은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 복종하래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은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거 이상이에요. 그거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게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드렸습니다, 뭐 이런 것도 복종이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곧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곳,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 복종한다는 것은 정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온전히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속했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도 누가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이 좌우돼서는 안 돼요. 항상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어야 돼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목사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질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자랑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랑할 만한 일은 많지 않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더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얼마나 막 교만하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자랑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그 말 들을 때마다 억울해요. 자랑할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자랑하고 싶지도 못하는데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속했다라는 것을 딱 확인하는 순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 어떻게 싸웁니까? 여러분 마귀하고 어떻게 싸워요? 내가 직접 마귀하고 싸우면 이겨요? 사탄하고 막 붙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해 보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한순간에 놀래가지고 도망가요? 귀신이? 아니면 더 세게 나와요. 목사가 괴로운 거예요. 한번 딱 기도하면은 딱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두려워하긴 하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막 그리고 목사님 해결해봐요. 목사님 해결해봐요. 기도를 해도 안 나와. 얼마나 정말 답답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확실하게 붙어있으면 하나님께 붙어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면 여러분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바득바득 서 있으니까 사탄이 만만히 보고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완전히 딱 사로잡혀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확실히 충만하면 와서 알짱거리긴 하겠죠. 하지만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싸워야지. 내가 주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복종한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 성질, 내 기분이 아니라 군인도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내가 잘한 거죠. 뭐 자꾸 뭐 내 목에 힘을 주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하대요. 이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뭐 원래도 그랬지만 항상 집에 들어갈 때 수시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씻으라고 했어요. 세니타이저를 막 합니다. 왜 그래요? 내가 아침에 한번 손을 잘 싹 씻었으니까 그럼 괜찮습니까? 언제 이게 병균이 묻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앞에 보면 곧 그가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여러분 연합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시카고 한 연합 장로교회인데 여기서 연합은 뭐냐면 그냥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보다 더 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냐면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한다는 것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다른 말로 한다면 둘러붙는 거예요. 되게 꽉 그냥 나 떠나지 말라고 뭐 좀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옛날 무슨 약간 그냥 완전히 다리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복강에서 정말 하나님과 싸웠던 그런 거예요. 꽉 연합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도 하지만 나 하나님을 안 돼요. 나 이렇게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하인 연합장로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꽉 붙잡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냥 꽉 붙잡는 거예요. 우리 김경현 전사님 병원 자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가 나오고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도 꽉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붙잡고 남편도 꽉 붙잡아야지 안 넘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옆에 또 남편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죄인이에요. 이게 붙잡으려고 다 둘러붙을 때마다 갑자기 뭐가 찍냐면은 내가 지은 죄가 막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 괜찮을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시작이 그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으니 약속대로 큰 은혜를 주셨으니 큰 은혜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것은 의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정말 우리 마음에 이러한 그 의심이 드는 그 마음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마음이에요. 이게 마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안 돼. 너는 좀 너 양심도 없냐? 라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앞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들려주는 그 마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붙잡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의심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아직 이게 뭐냐면 신앙의 결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솔직히 이게 자기가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가 여전히 뭐를 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념일 수도 있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그 결단. 그래서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이 결단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니체예요. 근데 뭐 우리가 그 말을 뭐 제가 그분의 그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왜 니체가 그 말을 했는지 아세요? 신은 죽었다라는 그 말을 왜 했어요? 이게 뭐하고 상관되어 있냐면 기독교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세 천년 이상 기독교가 지배계급으로 지배계급으로 있었는데,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어떤 불의, 착취, 그런 것을 정당화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주로, 귀족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점점 부패해지니까 사람들이 천년 이상 그렇게 되면은 그냥 잘 할 것처럼 보이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니체가 말하지 않았어도 전통적인 절대적인 그 기독교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도덕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덕이. 삶이 무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 고민해라. 자꾸 신만 의지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 환경 속에서 너희들 어떻게 너의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라고 철학적으로 얘기하면서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왜 니체에 대한 책을 읽었냐면 지금 젊은이들이, 한국 젊은이들이 이 니체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데요,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서 읽어봤어요. 저도 그냥 솔직히 니체에 대한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신은 죽었다 그런 거를 뭐를 읽겠어요. 근데 이제 하도 요즘 사람들이 읽는다니까, 그게 뭐냐면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지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잖냐, 너도 자꾸 천국만 소망하지 말고, 기독교인들이 자꾸 천국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지금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초인 뭐 그런 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딱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0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미래의 열매, 미래의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지금의 어떤 불행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는 우리도 다 깨워서 아는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냥 지금 여러분 설탕 잘 드세요? 안 드세요? 당뇨 환자 설탕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막 먹어도 돼요? 근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탕 한번 살짝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맛없어요? 진짜 맛있잖아요. 근데 그건 계속 맛있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당이 너무 올라가 버리면 수술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진짜 입에 단 것이 내 몸에 좋지 않다는 거 알아요. 쓰지만 그 쓴 것이 나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달기도 하지만 써요. 근데 왜 쓴 줄 아세요?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달아요. 그런데 죄가 자꾸 그것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요즘 젊은이들을 향한 이러한 이 시대의 유혹인 거예요. 네가 네 삶을 개척해야지.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진짜 살고 보니까 믿을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드는데, 우리의 진짜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의 진짜 열매는 뭐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이고 밑바닥이에요. 정말 낮아지는.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높음은 뭡니까? 장수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무슨 뭐 그냥 최고의 지위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높음, 진짜 우리가 정말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하늘에서 함께 앉게 해주신대요. 어디에 앉아요? 함께 앉는데 어디에 앉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그랬어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앉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최고의 높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삶,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함께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